올해 첫 주에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책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또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라는 귀중한 구원의 역사를 논증한 책이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사랑의 연애 편지이자 죄와 죽음에 당면한 인류를 그 절망에서 불러내시는, 예수도의 복음을 통해서 사망을 치료하시는 은혜의 묘약이라고 소개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죄인이 구원하는 놀라운 방법을 오늘 이 말씀에서 마무리하면서,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한 경계와 바울과 함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한 후에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인 이 계시의 오묘함을 감탄하는 고백으로 찬양하면서 이 로마서를 마감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역시 나눠서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는 내용이 17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공간복음에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천국 백성들의 앞길에 장애를 일으키는 자들에 대해서 형벌이 무섭다고 하는 책망을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1세기 당시에도, 그리고 이 21세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세상의 것과 사람의 이론과 뒤섞어서 구원 얻을 진리를 못쓰게 만드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오늘 17절을 그랬는데, 이 명령은 대단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두고 보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내고 처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를 비롯한 성경은 지속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지만은, 다른 편에서는 이 사랑의 울타리인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 대단히 단호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의 교우들에게도 이러한 경계를 늦추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우들을 가르친 적이 없지만 너희 교훈을 거스리는 그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여기 원문의 내용을 본다면 너희 교훈이 아니라 그 가운데 너희 배운 교훈을, 이렇게 원문엔 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건 로마 교회를 세우고 가르친 사람이건 구원의 논리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역시 그들에게도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어둠의 세력의 도구들이 있음을 성령의 사람 바울은 의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은 당연히 분쟁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성해서 교회에 덫이 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자들을 보초병처럼, 초보들처럼, 보초병들처럼 경계하고 멀리하고 피하라. 이게 피할 것을 당부합니다만은, 피하라고 하는 말이 본래 쓰여진 의미 속에서 에클리노, 그런 말인데 떠나라 또는 멀리하라 이런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배운 교훈과는 달리 남들을 분열시키고 죄짓게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8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비록 명목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자신의 배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두려운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있는 제 자신이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 또는 생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침을 변개시킨다면 여기에 경계하는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의 권위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가르침은 신뢰해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같은 경계를 바울은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면서 자기 배만 섬기는 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를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내 뱃속에 더 좋은 것 넣기를 원해서 모든 것들을 동원하는 아주 원색적인 표현이 바로 배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영광은 뭐냐?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부끄러움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늘의 사람으로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보다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방법을 위해서 저들은 진리를 전하기보다는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하게 된다. 그럽니다. 이게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 같은데요.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 하니까 듣기 좋은 유창한 연설입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라는 말이. 그래서 듣기 좋고 유창한 연설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한다 이런 말입니다. 말을 못하면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을 것인데 듣기 아름다운 말재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대로 진리를 증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또 하나의 무모한 그런 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바른 교훈이나 진리에 관심이 없고 비록 허탄한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귀에 즐거운 것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예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당부는 이 디모데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나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거스르는 것만을 증거해서 그에게는 감사와 칭찬 대신 돌이 날아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단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인생을 진리로 돌이킬 수 있다면 사실에 있어서 증거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수억, 수천여만 원의 돈을 들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한 사람을 얻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느냐 하니까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세상에서 듣는 동일한 웃음거리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배에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육신이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서 먹을 수 없는 영혼의 양식을 나누어 먹는 영혼의 만찬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취하지 못한다면 한 주간을 굶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예배 중심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한 번으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만으로도 물론 하나님의 가득한 사랑을 감격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의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예배에 있어서 덤입니다. 저는 내년에도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영혼의 식탁을 다른 어떤 세상의 별미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찬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거짓에 대한 엄중한 경계를 하면서도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칭찬에는 역시 인색하지 않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19절에 그랬죠. 로마로부터 들리는 좋은 소식은 진리에 대한 순종이 바울이 있는 아가야뿐만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아마 소아시아 이런 여러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오늘 20절에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오히려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향해서 탄식하심을 듣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렇게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 탄식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견고히 설 수가 있을 것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20절에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장된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해서 사탄이 득세하고 평강을 잃는 그런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 사탄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선을 행하는 데 용맹하고 악을 행하는 데는 어린아이처럼 무력한 성령의 사람들이 될 때 당연히 사탄은 그러한 사람들의 발 아래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십자가를 인한 구원의 은혜는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확신을 바울은 로마 교회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두 번째 오늘 21절에서 24절입니다. 자 이제까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안부를 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런 내용을 봤죠. 바울은 이제 자신과 함께 같은 믿음으로 헌신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평안을 로마 교회에 전하는 내용이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주저치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의 신앙 속에 귀중한 역할을 소개하는 것 역시 바울의 겸손과 격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친척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유대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로마서를 받아서 기록하고 있는 더디오도 이 편지를 자신이 받아 쓰고 있다는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마 시력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글을 받아 쓰게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예상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째서 이 더디오가 우리말로는 참 답답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글 쓰는 게 더디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지금 바울 사도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그 바울이 기록해야 될 것을 자신이 기록한다는 사실조차도 감격을 하고 있다고요. 그 뭡니까?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한 주님이신 예수도의 십자가를 인한 확신과 감사를 늘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단순한 도구라는 범위를 넘어서 진리에 귀한다는 확신과 감사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높여주는 겸손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감격을 고백하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겁니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3절에 그랬는데 여기 거론되는 이름들이 다른 서신들의 역시 언급되는 같은 인물인 줄은 확인할 수가 없지만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바울이 직접 세례를 베푼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신의 집을 교회에 모이는 처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온 교회와 바울의 먹고 사는 문제를 감당하고 있는 귀중한 인물로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로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도 이런 헌신적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감사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6절에부터 나타나는 빌립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지금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라면 아마 재정경제부 장관쯤 되었던 사람이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의 일원인 에라스도도 고린도인지 아니면 이 아가야의 전체 도성인지 모르지만 재물을 책임지는 관직의 인물인 것으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마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던 노예 출신들이 믿음 안에서 그 지위가 회복되는 일이 일반적일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높은 지위의 관료들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자신들의 세상적 지위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더 귀중하게 생각해서 기꺼이 낮은 자리에 함께 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 문안 가운데서 확인하게 됩니다. 앞에서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던 자연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를 표현하기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니라.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사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땅에서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 아니라면 왜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못하는 낮고 천한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겠느냐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땅에서 이런 모습은 교회가 아니면 찾아볼 수 없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 빈부 귀천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도 전혀 삐걱거림이 없이 화평과 기쁨이 충만한 그곳에 바로 예수께서 피를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자신과 우리 교회 가족들을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역시 복음의 신비와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 이 거룩한 편지를 닫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25절에 했는데 바울은 복음을 늘 자신과 함께 취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거죠. 나의 복음. 이 고백은 자신이 곧 복음을 위해서 있는 자고 복음은 자신의 것이라는 신앙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복음이 아닌 내 복음 또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앞에 같은 로마서 2장 16절에서 곧 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복음과 같이 디모데후서 2장 8절이고요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 빌레몬서 1장 13절인데요 바울이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내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부담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늘 증거할 때마다 내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고백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도 복음을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그것은 즉 십자가를 자신의 삶과 동일시하는 것과 일반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다. 예, 이게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과 우리의 고백과 같은 것이죠. 오늘 나의 고백은 사실 이렇습니까? 복음이 없었다면 예수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 이런 고백을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 모든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는데 25절 하반절에서 26절에 그랬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는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도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수많은 시대에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 중에 오늘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감격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일지라도 이 기회가 창세전에 감추었다가 이 시기에 내가 복음을 듣게 됐다고 하는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듣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베드로 사도도 1장 20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같은 고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단순히 나를 위하여 나타난 데서 머무를 수만은 없습니다. 여기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시리라 25절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영세전부터 감추어 두셨던 복음을 이제 나에게 오늘 나에게 나타내셨고 그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확인은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 복음에는 확실히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나중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같은 소망으로 또 기도로 권면하는 내용을 들을 수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세상의 많은 풍파와 경량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지켜가는 가운데 마치 많은 태풍을 맞는 그런 나무처럼 뿌리가 점점 복음 속에 깊이 박혀가지고 이때는 어떤 세력으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지 않는 그런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골로새서 2장 7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로마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 복음의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어떤 말을 했든지 이 말들이 또는 우리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최종적인 고백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고통의 십자가를 할 수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만 영광이 되고 온 인류의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는 주님의 고백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진리의 바탕을 두고 진리를 먹으며 진리 안에서 성장해 가지만 자신의 배에 더 좋은 것을 채우려는 어둠의 종들에 의하여 교훈을 거스려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일들이 이 세상 속의 교회에서는 같은 도전을 지속하고 있고 추수 때까지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라도록 두신 데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경계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교회 속에서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헤아려 놓고 보십시오. 자기 배를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나 여러분들 위한 것이었습니까? 교회는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지위에 높고 낮음이 없이 예수도의 십자가에 감격하여 자신들을 희생하는 자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확장되고 증가하는 일을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계시의 비밀을 창세로부터 감추어두셨다가 예정하신 때에 성취하셨고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비밀인 복음을 나타내시고 전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고 이 고백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나를 이 역사 속에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또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헤아리고 감격하면서 또 내가 받은 이 감격을 다른 사람에게 끼치겠다는 그런 결심과 각오로서 새해를 기약하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는 제가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되도록이면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역시 기도하시겠지만은 늘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